그분이 우리 사람들에게 참된 기쁨을 주지는 못합니다. 작곡가이면서 가수였고 춤을 아주 잘 추는 무용가이기도 했던 마이클 잭슨은 1970년대, 80년대를 거쳐서 90년대 초반까지 팝의 황제로 불리면서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그 이름이 잘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런 그가 평생을 암살당할까봐 늘 공포에 떨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1조 2,500억 원에 이르는 자신의 개인의 돈과 음악 저작권을 노리는 사람들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2009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후 조사를 통해 척근들이 마이클 잭슨을 조종하기 위해서 약물에 찌들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부검 결과 마이클의 위장은 온통 약물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살해당할까 두려움이 몰려오고 약물에 의한 이중적인 충격으로 심장마비가 일어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기와 명예와 돈이 그를 기쁘게 해주지 못했고 행복을 살 수도 없었고 오히려 그것이 두려움과 심장마비로 생을 비참하게 마무리하게 했던 것입니다. 항공산업 재벌이자 라스베가스 호텔 왕으로 미국에서도 큰 재벌가로 군림했던 하워드 휴즈는 말년에 세균에 감염되어 죽을까봐 엄청나게 세균을 두려워했답니다. 그래서 무균실을 진공유리방으로 만들어서 그 속에서 살고 손톱을 자르다가 세균의 침입을 받을까봐 손톱, 발톱도 자르지 않고 살았답니다. 그리고 크리넥스 상자를 만들어 얼굴에도 쓰고 신발로 신고 다니는 우스꽝스러운 삶을 살았답니다. 정신이 좀 이상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권력도 사람을 기쁘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막강한 독재 권력을 휘두렸던 구 소련의 이오시스 스탈린은 늘 척근들을 의심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주치의까지 의심해서 정작 필요할 때 의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아돌프 히틀러는 동부 전선이 무너지면서 파키스탄 병의 충격으로 걸리게 됐습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 소식을 들었을 때는 심장마비가 오게 됐고 극심한 대장 경련에 시달리다가 결국에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어느 모 잡지사에서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의 재벌 총수들 중에 가장 존경스럽고 가장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조사를 했더니 70%가 삼성그룹의 이근희 회장을 꼽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른 잡지사의 인터뷰에서 하는 말이 나는 하루에 밥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다. 그리고 잠을 자는데 하루에 3시간 정도밖에 못 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한창 일을 할 때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지금은 뭐 거의 활동을 하지 않고 식물 인간 비슷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가 사람을 행복하게 하거나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돈을 벌거나 돈을 모으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권력을 잡지 말고 명예를 얻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직 돈과 권력과 명예가 누구를 위해서 쓰여지며 무슨 목적으로 어디에 쓰여지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쓰여진다면 그것이 이방의 빛이 되고 전도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이며 하나님 나라는 크게 부흥하고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돈과 권력과 명예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쓰여지며 헌신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인데 바울은 그의 모든 학문, 그의 모든 명예, 그의 모든 권세를 그가 핍박했던 예수님과 그의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바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사도의 반열에 그가 서게 되고 그가 전한 복음 사역이 성경에 기록되는 가치 있고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는 큰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우리와 모든 사람에게 어떤 역사를 일으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은 우리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안겨준다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행복과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고 했습니다. 52절에도 보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라고 했습니다. 기쁨이 충만했고 성령이 충만했고 믿음이 충만한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했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복음을 처음 듣는 이방인조차도 복음으로 기뻐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기뻤다는 거예요. 마음이 기뻤다는 거예요. 복음은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준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도 기뻐하고 기쁨이 충만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44절을 보면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은 안디옥 사람들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심령 속에 기쁨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서 복음을 듣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감을 느꼈기 때문에 다음 안식일에 다시 가겠다. 그리고는 그 시민이 거의 다 기쁜 소식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너무 기뻐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다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더 듣고 싶어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불안을 몰아내고 염려를 가라앉혀주고 행복감이 넘치도록 듣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셨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말씀이 점점 말씀을 전할수록 퍼져나갔고 증가하고 크게 성장해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한 절만 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했는데 모든 죄수가 듣도록 기도하고 찬송을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터가 심하게 흔들리고 지진이 얼마나 심하게 났던지 옥문이 다 부수어지고 옥문이 열려버렸습니다. 죄수들을 메어놓은 쇠사슬이 다 풀어져버렸습니다. 간수장이 자다가 깨어서 옥문이 다 파괴되고 열린 것을 보고 칼을 빼어서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위에 상관이 와서 죄수들이 다 도망간 것을 보고 너 뭐 했느냐? 감옥 지키라고 했더니 뭐 했느냐라고 해서 잡아서 사형을 시킬 일이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잡혀서 죽느니 스스로 죽겠다고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때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서 괜찮다, 우리가 여기에 다 있다,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다고 안정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간수장이 바울에게 뛰어와서 하는 말이,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징역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느냐라고 호소했을 때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네가 노임을 받고 자유를 얻고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라.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이런 위기 속에서 안전을 지켜준다는 말씀이 복음 아니에요? 이게 기쁜 소식 아닙니까?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 간수장의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예수를 믿게 되고 세례를 받은 후에 바울과 실라를 큰 기쁨으로 극진히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은 온 식구가 예수를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 하는 말씀이 이 사도행전 16장 34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니, 그들이 누굽니까? 바울과 실라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하나님 어떻게 믿었습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온 집안이 너무너무 기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의 복음만이 이렇게 우리에게, 온 가족 식구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 예수님의 복음만이 두려움과 염려와 절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로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구원을 받게 한 선교사님이 계신데, 여러 명 중에 그분의 그 중에 한 명인 펜윅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펜윅. 그가 열심히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를 할 때 일입니다. 어느 한 집에 전도를 하고 있는데 문 밖에 몇 명의 동네 청년들이 와서 전도를 방해하고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밖에서 온갖 욕설을 다 퍼붓고 있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욕설을 다 들었습니다. 서양 악기는 물러가라! 여자들을 도둑질해 가는 자는 물러가라! 물러가라! 막, 말도 안 되는 일을 가지고 막 핍박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펜윅 선교사는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화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계속 전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전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하도 의아해서 어떻게 저렇게 욕을 하며 쫓아다니는데도 화가 안 났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예, 화가 안 납니다. 화가 안 나는 이유는 나는 서양 악기가 아니라 펜윅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펜윅 선교사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은 펜윅의 그러한 담대함과 기뻐함과 행복해하는 것과 여유로움에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크게 깨우침으로 그 자리에서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한국 교회사에 많이 있습니다. 어느 글에 한 국회의원이 이렇게 넋두리를 했습니다. 격전 끝에 상대방을 누르고 당선이 확정되는 순간 그 기쁨은 헤아릴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걸려오는 수백 수천 통의 전화, 수십 개의 화분, 축하하는 화분, 전보, 그리고 매일같이 찾아오는 수백 명의 내방객들 때문에 정신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선거에서 차점으로 낙선을 했을 때 그 허전함, 그 비애, 배신감,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내방객도 아무도 없고 찾는 자도 없고 전화 한 통도 없고 축하 화분도 누구도 보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조건이 갖다주는 기쁨은 다 비슷합니다. 일시적이고 탐욕적이고 계산적이고 쉽게 사라지고 마는 것이 세상 조건이 주는 기쁨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복음의 기쁜 소식이 있고 이 복음을 매일 들을 수 있어서 기쁜 것이지 세상의 권세나 권력이나 돈이 우리의 기쁨을 주지 못하고 행복을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또 어떤 역사를 일으켰습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 44절, 45절에 보면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4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비방하는 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에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기쁜 소식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생물학적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개들이라 라고 취급했고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고 지옥의 불쏘시개가 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은 시기할 뿐만 아니라 피파까지 가한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엄청나게 몰려왔습니다. 한 주만 몰려온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주일로 계속 몰려와서 이 기쁜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무리를 보고 시기해서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할 뿐만 아니라 50절에 나타난 대로 경건한 기부인들과 시내 유력자들을 선동을 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고 그 지방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48절입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이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사람이라면 그가 어떤 사람이든 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며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 저 사람 가릴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능력의 복음 기쁨의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도록 역사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다 그 복음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설교를 듣는다고 다 믿음이 생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좀 어려운 교리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예정된 자가 있고 예정되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국 백성으로 선택한 자가 있고 선택하지 않은 자가 있습니다. 택자와 불택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누가 선택받은 자인지 누가 불택자인지 알 수 없습니다. 불택자는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하고 철학이나 금식해도 불택자는 복음이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천국 못 갑니다. 그러나 택자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그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예수를 믿게 되는 날이 오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패밀리 축제에 초청을 받아 오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다 믿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초청받아 온 사람 중에는 많으면 60% 정도 믿게 되고 적을 경우에는 20%, 30%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정하신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이고 또 작정된 자가 있고 안 있고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청한 우리의 입장에서는 100% 다 예수님 영접하고 믿으면 기분도 좋고 행복할 것입니다만은 복음을 듣는다고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믿고 안 믿는 것은 주권적인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드려야만 합니다. 단지 한 가지 소망은 우리가 초청한 사람 중에 소수라도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로 작정하신 분들은 반드시 다 믿고 영생을 얻게 되기를 바랄 뿐이죠. 오늘 본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복음을 받는 처음 믿는 사람들도 고난과 박해가 있음에도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면서 유대인들을 향해 발에 티끌을 떨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다는 다 믿더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여기 보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말이 나오고 미리 정하셨으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아무도 그 부르심을 거역할 수 없고 피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칼빈은 이 말씀을 주의하기를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받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녀도 복음이 전혀 안 들어오고 믿음이 안 되는 분들 어쩌면 구원을 제외된 자인지 모릅니다. 정말 불쌍한 자.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복음을 금방 받아들이는 것이 통상적인 예입니다. 찔린 사람도 있지만은 혹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자는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죠.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이 영생 주기로 작정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당군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당군을 신으로 섬기는 세 가지 종교가 있습니다. 그것이 당군교, 대종교, 하늘교. 이것이 당군을 신으로 섬기는 종교입니다. 당군, 뭐 우리나라 시조가 당군 할아버지라고 그러죠. 예. 뭐 초등학교 당군상을 만들어 놓기라는데 그거는 이 당군교에서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교육부와 어떻게 연결돼 가지고 학교에다가 이 상을 만들었는지 몰라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한때 당군상 철거 대책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각 학교마다 당군상을 철거하도록 노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당군이 신이라는 거예요. 그 앞에 제사를 지내고 그럽니다. 이 당군교, 대종교, 하늘교. 그런데 이 중에 하늘교 교주는 과거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적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상한 소리를 막 했죠. 이상한 소리를 막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한 대통령 후보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선포했다가 당군을 신으로 모시는 그룹에서 이단으로 제명이 됐습니다. 당군이 신이 지가 신이라고 해서 넌 이단이다 해서 잘라버렸습니다. 결국 두 개의 종교가 남았는데 당군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대종교는 규모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군교는 신도수가 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당군교를 이끄는 교주가 3, 4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당군교 교주가 서울의 모 교회에 지금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주 밑에 총무라는 세 사람이 있는데 세 사람이 이 교주를 딱 바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은 귀신을 직접 받아 악령을 직접 받은 강신무당들인데 세 무당 전부가 교주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 등록하고 예수님 영입하고 지금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고백하기를 속았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속았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누구도 피할 수 없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은 반드시 주 예수님께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할 수 있다면 교주와 무당이 되었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출석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작정하심과 미리 예정된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피할 수가 없다. 도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감정이 났습니다. 일본에서 목회를 할 때 한 교회 헌신예배 설교하러 갔는데 헌신예배 중에 남성 중창단의 특별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찬양하러 나온 세 명의 남자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들이 일본 조직의 야쿠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큰 최고의 그런 나오는 폼이 벌써 이거는 완전히 그냥 야쿠자. 그리고 입고 있는 라운드 티나 팔과 목에 드러난 문신들이 보기에도 위압적이고 무서워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남자들에게서 찬양이 시작되자 그들의 아름다운 목소리에 또 한 번 놀랬다고 합니다.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으면 은혜가 되고 눈을 뜨면 시험이 됐다고 합니다. 찬양을 마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짧은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다 야쿠자였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들의 아내가 다 한국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잘 믿었고 남편인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하며 결국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면서 세 사람 다 왼손을 앞으로 펼쳤을 때 모두들 또 한 번 깜짝 놀랐습니다. 세 사람 모두 새끼손가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일본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수변해졌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의 은혜의 기쁨을 알고 나자 그들이 비록 야쿠자의 중간 간부였더지만 더 이상 그 생활을 계속할 수 없었고 그래서 야쿠자 두목에게 찾아가 더 이상 조직에 몸담을 수 없다고 자신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조직을 떠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야쿠자의 두목이 농담으로 듣고 받아주지 않다가 결국 그들의 말이 진심인 줄 알고 모든 조직원들을 모으고 그 자리에서 그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있는 탁자에 칼을 탁 꽂았습니다. 그 의미가 뭔지 압니다. 그들은 그 칼로 자신의 손가락을 자르고 나서야 조직에서 나오게 되었고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게 된 것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에 예수 잘 믿는 여자 청년들을 그들에게 파송해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해 둔 그 야쿠자 조직원 3명에게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행복을 주신 것입니다. 일본의 조폭은 우리나라보다도 더 무자비하고 악랄한 자들입니다. 이런 야쿠자도 예수님 믿게 된 것은 그들이 예수 믿기로 작정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든 우리 가슴에 손도 있죠. 그가 어떤 사람이든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먼저 믿고 영생을 얻고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그것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이방의 빛을 곧 세상의 빛으로 삼으셨다. 47절에 주께서 우리에게 맹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방의 빛으로 세상 가운데 빛된 사람으로 세우셨다. 여기에 빛이란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것으로서 예수 믿는 삶의 모범을 통해서 빛을 비추고 예수 믿는 사람의 선한 생활, 모범적인 생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바른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 이 빛이 무엇인지 이 성경 16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 착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착한 행실, 도덕적 행실, 윤리적 바른 삶, 이것이 빛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무슨 빛이 발산 합니까? 눈에서 빛이 나옵니까? 예수 믿으면? 아니죠. 얼굴에 뭐 광채가 납니까? 예수 믿으면? 아니에요. 그런데 빛이 난대요.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빛이 난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는데. 세상 속에 여러분 들어가면 빛이 난대. 뭐 때문에? 착한 행실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보다 못한 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이상한 옷을 입고 다니고, 이상한 소리를 짓거리고, 이상한 짓을 하고, 술집에 떠나들고, 섹시집에 떠나들면서, 이런 남자, 저런 남자, 이 남자, 저 남자 갈아치우면서 생활하면서, 교회 갑시다, 전도. 니나 잘 믿으라 하겠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이라고 주님 말씀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화가 난다고 접시 내던지고 이런 삶을 가지고 어떻게 빛된 삶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이 빛이 나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9절에서는 빛의 열매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빛이 발산되는데 그 빛은 착한 행실입니다, 여러분. 그 착함으로 복음을 더욱 복음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착함으로 복음이 빛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 착함으로 예수가 빛이 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품성 중에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로 착함을 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도자의 착한 품성과 복음이 함께 갈 때 불신앙의 사람들도 그 착한 행실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고 복음을 바르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요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전도자들은 헌신과 희생과 충성에 있어서 착한 마음으로 감당해야 하고 성품 자체가 착하게 변화된 사람에게 전도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단어의 순서가 정확하게 나열되고 있습니다. 믿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것보다도 사람이 착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기 이전에 먼저 그 사람 자체가 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착한 사람의 성품 위에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많은 사람이 주께로 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스데반의 일로 큰 핍박이나 환란이 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동서사방을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설교를 해줘야 되고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도로 성장시켜야 되는데 이 일을 누가 하겠느냐? 모체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파송했느냐? 바나바를 파송했다는 이 말입니다. 파송받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착함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삶이 달라야 됩니다. 교회 다니면 삶이 달라요. 교회 다니면서 삶이 이상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왜냐? 왜 심판을 받느냐? 전도의 문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도 못 들어가고 들어갈 사람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가 교회 다니냐? 교회 다니는 네가 그런 행동을 해? 이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 가슴에 못 박고 많은 사람 절망에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전도한다? 아니, 전도를 못하겠죠. 여러분,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할 수 있는 삶이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착함, 이것이 세상의 빛. 내가 너희를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나바를 그 사람들 처음 믿게 된 이방의 안디옥 교회에 파송한 것입니다. 착한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효과적으로 증거가 되고 이방 사람들이 신뢰하고 믿게 될 것이죠.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착한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가르치기 시작하므로 안디옥 교인들이 가장 처음으로 너희들이 진짜 크리스찬이야 라는 말을 처음 듣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바나바의 착함이 이방인의 빛이 되고 능력이 되고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착하지 못하고 악하고 교만하고 진실하지 못한 사람의 복음을 전한다면 누가 그 사람의 말을 듣겠습니까? 나라도 안 듣겠네요. 여러분도 안 듣겠죠? 아무도 돌아올 자가 없고요. 초청에도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은 착해서 그 착한 행실로 복음의 빛을 비추어 줘야 하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도 나아만 장군의 집에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간 어린 여종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천하의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어린 외국 여자 아이의 말 한마디에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가며 선지자를 찾아갈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그 어린 소녀의 희생적인 헌신과 착함을 보고 그의 말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착함이 어둠을 밝히는 강력한 빛입니다. 전도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힘은 착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구타벨 선교사가 조선의 소녀 옥분이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옥분이는 100여 년 전에 가난한 농촌에서 태어났습니다.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10살 때 부잣집의 하녀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얼마나 악독했던지, 그 부자 주인이 얼마나 악독했던지 정말 추운 겨울에도 옷을 제대로 입히지 않고 일만 일만 그야말로 종처럼 시켰습니다. 결국 이 겨울에 두 손과 두 발이 다 동상에 걸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그녀를 구타벨 선교사가 운영하는 병원에 버려버립니다. 왜냐하면 두 손이 썩어 들어가는 동상이 걸렸고 두 발이 썩어 들어가는 동상이 걸렸기 때문에 이제 쓸모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버려버립니다. 네가 병원에 가서 살든지 말든지 병원에도 버려버립니다. 병원은 이 아이를, 불쌍한 이 아이를 받아들입니다. 돈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선교사님이 격려하는 병원이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 두 손이 문드러지고 동상 걸린, 두 발이 동상 걸린 이 아이에게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치료를 극진히 합니다. 8개월 동안 치료했지만 이미 동상이 너무 깊어서 손과 발이 다 썩어 두 발과 한쪽 다리를 절단을 합니다. 두 팔을 절단, 팔목, 팔꿈치 위로 절단, 두 개 절단하고 발 하나를 팔꿈치 위로 절단합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그녀의 마음에 천하보다도 귀한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이 그녀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고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카드를 구타벨 선교사가 자기 고향의 모국에 카드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옥분이가 보고 그 선교사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교사님, 편지 끝에 조선에서 제일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소녀 옥분이라고 제 인사말을 넣어줄 수 있나요?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선교사님이 너는 왜 그렇게 행복하고 기쁘냐? 라고 물었더니 가장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한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옥분이라는 이름을 송안나로 바꾸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통역을 도와주고 펜과 연필을 발목에 묶어서 두 손이 없으니까 발목에 묶어서 글을 쓰고 간증을 하며 불편한 몸으로 목발을 짚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그녀가 쓴 글들이 전도의 편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감동과 기쁨을 주고 예수를 믿게 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통과 슬픔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희망으로 다가와 일생을 기쁨과 행복으로 인도하여 주시거든요. 라고 했습니다. 이 놀라운 간증에 감격해서 구타벨 선교사는 한국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라는 제목으로 책을 냈고 이 책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옥분이를 영광스러운 이방의 빛, 복음의 빛, 증거의 빛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전도가 제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은 미국의 택시 운전기사가 한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승객이 물었습니다. 전도하는 것이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전도함으로 자기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제 신앙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을 배우니까 여러 가지 문제의 초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초점을 맞추다 보니 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처리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전도해서 예수님 믿게 하면 그 일을 절대로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인도하고 나면 스톱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처럼 좋은 일은 내 인생에 없으니까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의 삶이 가장 삶다운 삶이라는 말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복음만이 우리와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복음만이 기쁨이 됩니다. 둘째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고 구원을 얻게 되더라는 말씀입니다. 작정된, 우리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으므로 착한 행실의 빛을 비춤으로 전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께서 하시고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고 입에 할 말까지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필성 불패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초청 축제의 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축제가 되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